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 동맹을 와해할 수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각은 계속 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더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며 전 세계는 어떤 나라, 어떤 침략자에게도 이웃 영토를 무력 점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군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향후 어떠한 침략도 저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공체계와 포병 장비, 탄약, 대전차 무기 등이 포함된 최대 3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2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국영 타스통신이 정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날부터 거래소를 통한 구매를 포함해 상업용 휘발유와 경유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너지부는 성명을 통해 일시적인 수출 제한이 시장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또 허가되지 않은 회색지대로의 연료 수출을 막을 것이라고 에너지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과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연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러시아 정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22일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업체들이 준수할 사항을 담은 칩센 사이언스법 가드레일 안전장치 관련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 수령으로부터 10년간 해외 우려 국내 반도체 시설의 과도한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를 비롯해 특수 군사용으로 쓰이는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이 회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의 기술적 선도 확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최종안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후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21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없는 중동 평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국민이 전면적이고 합법적인 국가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동의 평화가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수십 년의 군사 통치를 종식하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의 이날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통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 정상화 협상을 중재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힘을 앞세운 정치를 탈피하고 다극화된 세계를 포용해야 한다고 한정 중국 국가부조석이 밝혔습니다. 한 부조석은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체제를 굳건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패권주의와 힘을 앞세운 정치, 일방주의 그리고 냉전적 사고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주석은 특히 중국은 절대 패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일부 소수 국가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자의적 제재로 국제관계 조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부주석은 국제사회가 이 같은 행위에 공동으로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토요일 VOA 워싱턴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등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강경 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러시아 외교차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티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북한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17도, 최고기온 18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등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하원 의원은 두 나라 간 불순한 협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조윌슨 하원 의원이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북한의 무기 혹은 관련 물자를 이전하거나 판매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모든 외국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북한의 이런 무기용 상품 서비스나 기술을 고의적이며 직간접적으로 수출입 또는 재수출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이런 무기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주목됩니다. 제재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자산 동결 혹은 미국 입국 제한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활동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대통령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180일마다 갱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국 의회의 첫 조치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코널리 의원과 윌슨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윌슨 의원은 15일 법안 발의를 알리는 성명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재자 동맹의 일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독재자 김정은이 이익을 얻거나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전범 푸틴의 대량 학살을 지원 혹은 방조할 수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물질적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의적 행위자 간의 위험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불순한 협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푸틴의 유혈 전쟁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에 반대하는 패권 세력에 맞서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나섰다며 항상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제재 틀 안에서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영 러시아원 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규정 틀 내에서도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다며 이에 관해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일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깨뜨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놓고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러시아 외교차관이 조만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군사 지원을 미리 차단하고 중국의 북러 밀착 동참을 견제하는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러 양국은 루덴코 외교 차관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호진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6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루덴코 차관과 면담한 데 따른 답방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북러 간 정상회담 개최와 군사협력 강화로 한러 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첫 방문이어서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선 루덴코 차관이 이번 방안을 통해 한국 측과 양국 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사항 또한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지난 12일 한국은 여전한 무역 파트너라며 한국 측이 요청하면 김 위원장의 방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정상회담 내용 설명에 그치지 않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는 방안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핵과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또는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러시아는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하다는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북한의 재래식 포탄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받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몰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제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든가 등등 얘기를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올릴 가능성은 있겠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미 주도의 대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 맥락에서의 대결적인 성명이라며 미국 정부가 발의하고 미국과 한국 언론이 뒤쫓은 북러 협력 폄훼 선전전에 가세한 것은 깊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반박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러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인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한러 간 공방은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당국의 입장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산 탄약이 가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사전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러 간에는 수위를 조절하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오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측과 회담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며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은 23일 오후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 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같은 날 시 주석이 주재하는 참가국 오찬에도 참석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의 발표문에서 시 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한 외국 지도자들을 위한 환영 행사를 열고 양자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고위급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작년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한 총리는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서울에서의 한중일 정상회의에 조속한 개최 희망을 전하고 윤 대통령이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시 주석 방안도 재차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급 교류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최근 강화되는 북러 밀착 흐름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전병곤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미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북러 간 일정 수준의 군사와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지만 북러 밀착에 동참하는 데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부원장은 중국은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한일 공조 강화를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12월 개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한미일이 더 강화될 것이고 북중도라는 것에 스스로 갇혀 있게 되니까 중국 스스로 경제적인 성장도 지속해야 되고 대외적인 위상도 확보해야 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일 중 협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미국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22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모든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방문 결과 보고에서 북러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서고 세계 정치 지형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국제부장이 전망적인 북러 관계 발전 계획들을 소개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방러 행보를 지도력 선전에 활용하는 양상이지만 선전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수석연구위원은 북러 간 합의 내용과 향후 협력 수준이 모두 불명확한 상황이고 과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김 위원장의 정치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던 기억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제 선전을 하려면 주민들한테라도 이제 갈수 있는, 이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다가 이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이거는 주민들에게 이제 시시콜콜이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선전해봐야 효과가 크질 않습니다.
김인혜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주요 간부들과 러시아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방러 후속 조치를 주문하는 등 향후 러시아와 북한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의 가능성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군사적 지원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리투아니아는 21일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채질할 군수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관련 서면 질의에 러시아가 북한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양국은 무모한 행동과 인명, 다자 규범 무시로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김정은은 4년 만에 해외 순방에 앞서 북한 건국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 측 손님을 초청했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에 맞서 동맹을 구축하고자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로운 권위주의의 축은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 안보 체제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법 주요 위반국이자 제재의 체제 아래에 있는 두 권위주의 국가 간의 협력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또한 고립과 절박함의 신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의 결과 등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군사적 지원도 국제법과 유엔 제재,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 위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어떤 시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동맹국들 사이에서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며 북러 간 협력이 보다 광범위한 국제 안보 체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임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민주국가 간의 협력을 심화하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포함한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인공위성 개발을 포함한 군사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I'd say it is troubling when you see the Russians talking about cooperating.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인공위성 개발 협력과 관련한 질문에 러시아가 직접 표결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리투아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한국은 우리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핵심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국 간 교역량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2억 1,100만 유로에 달했고 양국의 경제는 레이저 제조와 생명공학,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특정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동맹국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베리 파벨 랜드연구소 부회장이 지적했습니다. 파벨 부회장은 2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중러 3국이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벨 부회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파벨 부회장은 전임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국가안보회의 국방전략 및 정책담당 선임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랜드연구소 부회장 겸 국가안보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베리 파벨 부회장을 김진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주고받았을까요?
North Korea would like to continue to receive advanced technologies that would help aid its.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무기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첨단 기술을 계속 제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침공하는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두 독재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고 서로 많이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재래식 탄약을 받고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Yeah, so there has been speculation in the past that people were wondering how did North Korea make so much progress over the decades?
네, 북한이 어떻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일부 경우엔 러시아 군부에 중요한 도움이 있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유지한 채 계속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김정은이 해상 기반의 핵 능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주 기술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을 계속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그런 기술을 줄까요?
Russia is in desperate need of munitions, artillery, other munitions to continue to use against targets.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사용할 탄약, 대포, 군수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계속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지만 공격적인 국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무척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공격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으며 예측할 수 없는 동맹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맹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동시에 군사적으로 행동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현재 입장이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Yeah, I think China will continue to do things behind the scenes that are not helpful, not consistent with agreements it has to.
중국은 막후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고 서명했지만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국제 안보 문제를 야기하는 나라로 네 곳을 지목하고 계시는데요.
China, its threat to attack Taiwan, Russia, its ongoing invasion of Ukraine and potential threat to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하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입니다. 북한은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지속적인 위협이죠. 그리고 이란은 비슷한 팽창주의 외교 정책을 갖고 있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네 개 나라가 국제 안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놓고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데 유엔 차원의 대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President Zelensky's speech at the UN that Russia should be disbarred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or its veto taken away.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러시아의 안보리 자격을 박탈하거나 거부권을 뺏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논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안보 문제가 있는 주요 국제 이슈는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안보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안보리는 논의를 하기에는 좋은 곳이지만 가장 유용한 장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엔 안보리는 훌륭했었습니다. 1945년에 만들어졌고 여전히 대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지에 관해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Trilateral meeting at Camp David. These are all very, very strong measures that I, you know, represent to me significant.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자 정상회의는 매우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해커비 그룹과 워싱턴 선언은 모두 훌륭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힘을 비교한다면 당시에는 중국은 정말 좋아 보였고 미국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은 경제 문제 등 어려움이 늘고 있고 러시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취약하고 군대는 극도로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과 유럽, 일본, 호주와 같은 나라는 강력한 경제와 탄탄한 기반, 일관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저는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뿐만 아니라 일본 동맹, 호주, 나토 이런 동맹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협과 기회에 모두 대처하고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확고하며 우리는 그 가치를 고수할 것입니다.
제재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And I think there's more we can do even in addition to sanctions. You know, these leaders fear mostly internal rebellion against their
제재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독재 정권은 내부 반란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키울 수 있을까요? 김정은의 부와 푸틴의 부에 대한 사실을 북한과 러시아 국민에게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것은 푸틴이나 김정은과 국민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경제적 강압을 사용합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자 관광객을 막았고 최근엔 일본 수산물 구매를 중단하는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은 강압적인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서로를 도우면 강압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베리 파벨 랜드연구소 부회장으로부터 북중러 밀착의 위험과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진희 기자였습니다. 과거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북한 유조선이 불법 활동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중국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공식 식별 번호를 감추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임시 번호만 단 것 자체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상에서 포착된 문제의 북한 유조선은 신흥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선적의 신흥호는 현지 시각 20일 중국 닝보 저우산항 동쪽 해상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신흥호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공식 식별번호 없이 해상이독 업무 식별번호 MMSI를 외부로 발신했습니다. B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그리고 선박의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신흥호가 사용하는 MMSI는 한때 북한 유조선 칠보산호의 MMSI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칠보산호의 너비와 길이는 각각 12m와 75m로 마린 트래픽에 나타난 신흥호의 크기와 일치합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신흥호와 칠보산호는 동일한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칠보산호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칠보산호가 2020년 2월 중순 중국 회사 소유의 시에라리온 선박 실버스타 1호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2년 1월에는 중량 톤수 약 2,000톤인 칠보산호가 중량의 90%를 채운 상태로 북한 남포항에 머무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이처럼 유엔에 의해 대북 제재 위반 선박으로 지목된 칠보산호가 이번엔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의 불법 접선지로 여러 차례 지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흥호 혹은 칠보산호가 IMO 번호 대신 MMSI 번호로만 운항 중인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선박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선박의 이름, 선적과 더불어 IMO 번호와 MMSI 번호 등을 외부로 발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MSI 번호만 공개됐다는 건 칠보산호가 의도적으로 IMO 번호 정보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IMO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통해 크기 300톤이 넘는 선박이 자국 해상을 벗어날 땐 MMSI와 IMO 번호를 모두 발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00톤이 넘는 칠보산호가 IMO 정보를 감춘 채 운항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칠보산호가 MMSI 번호만을 외부로 발신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 단속이 주로 IMO 번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 불법 환적 전력과 다음 불법 행위를 감추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 유엔 회원국은 한 번 부여되면 바뀌지 않는 IMO 번호로 북한 선박을 식별해왔습니다. 따라서 IMO 번호를 감출 경우 해당 선박의 위반 전력과 제재 대상 여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MMSI 번호만으로 운항하는 북한 선박이 포착됐다는 BOE의 지적에 대해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이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불법 거래가 목적이거나 기항국에서 모른 척할 경우 선박이 IMO 번호를 감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호주가 최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제재 위반 단속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공중 감시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21일 최근 실시된 대북 해상 감시 활동의 성과를 묻는 BOA의 논평 요청에 국방부는 아르고스 작전의 일환으로 호주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두 대를 배치해 불량 핵국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집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가데나 공군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한 포세이돈 초계기는 이 지역에서 제재 대상 물품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해 공중 감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호주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원하기 위해 호주 공군 해상 초계기를 총 12회, 호주 해군 함정을 9회 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또 호주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다국적 노력에 대한 호주의 헌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18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일명 아르고스 작전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화물 환적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에도 공군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일본 오키나와 섬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배치해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뉴질랜드,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과 함께 호위함과 초계기, 정찰 자산을 파견해 환적 선박이 자주 출현하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 공조를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나선 국가들의 활동을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10월에 캐나다가 초계기를 동원해 감시 활동을 한 데 대해 영내 안보 균형을 파괴하고 정세 격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2022년 4월에는 프랑스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에 대해 자주권을 침해하는 노골적 군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지난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머리카락, 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유엔 금수품 약 4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또다시 가발과 속눈썹이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0일 공개한 8월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총 170톤에 달하는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총 1,801만 8천 달러치로 이 기간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2,823만 달러에 약 64%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수출을 크게 늘린 북한의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은 이후 매월 전체 대중 수출품 중 1위 품목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이 8월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 머리카락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85톤, 총 1,867만 3천 달러어치의 가발 제조용 사람 머리카락을 수입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수입한 뒤 가발로 만들어 중국에 재수출하는 여구의 가공, 즉 주문자 생산 방식 OEM 형태 무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OEM 무역을 통해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손목시계, 속눈썹, 신발 등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OEM 무역은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0년부터 급감했는데 최근 들어 가발 제품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머리카락 다음으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쌀입니다. 북한의 8월 쌀 수입액은 747만 8천 달러, 수입량은 15,408톤입니다. 전달 수입액 492만 달러에 비해 약 52%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는 쌀 수입액이 급증했던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달에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금수품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월 북중무역 세부자료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HS코드 72와 73, 82, 84, 85, 87로 시작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24개 품목, 수출 총액은 44,347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코드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철강과 철강 제품으로 분류된 HS코드 72와 73 품목과 더불어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와 각종 제품인 82와 83, 기계류인 84, 전자기기인 85, 철도용 이외 차량과 그 부분품인 87 품목 등을 북한에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수출입이 HS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해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8월 한 달간 안보리 금수품 거래 내역을 자체 무역 자료에 남겼습니다. 과거 중국은 금수품 거래를 지적받으면 해당 제품이 국제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북 수출이 확인된 금수품도 국제구호단체가 제재 면제를 받은 뒤 넘기는 제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는 문제의 제품이 일반 무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인도적 지원 물품이라면 무역 형태란에 정부 간 혹은 국제기구의 구호 혹은 기부로 기록됐어야 합니다. VOA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지난달 거래된 제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대표부는 지난 2월과 6월, 7월 금수품 거래 내역에 대한 VOA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전 유엔 특별보고관 등 저명 인권 전문가들과 주요 비정부 기구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영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네팔 등 17개국 54개 비정부기구와 마르스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국제인사 7명이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23일 개막할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이틀 앞두고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을 공식 폐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 등 3개 국어로 작성한 소환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를 일관적으로 밝힌 여러 유엔 기구들과 전문가들의 과거 입장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소환은 북한 정부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해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 탈북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억류하고 있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내용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당시 최종 공고문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삼갈 것을 권고했지만 중국은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COI 위원들이 2013년 12월 중국 정부에 보낸 소환에서 중국 관리들이 북한의 탈북민 송환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방조에 해당할 수 있어 시진핑 정부가 해당 관리들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권고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개 소환을 주도한 한국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BOA에 전 세계 다양한 단체들이 소환에 동참한 건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우려사안임을 분명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강제 실종 관련된 국제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사용지 폐지 관련된 국제 인권 네트워크 통해서 그 네트워크에 가입된 전 세계 NGO들이 많이 동참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플러스 이제 그 퀸타나 특별보고관이라든가 다르스만 특별보고관 참여했고 이양희 특별보고관님도 이번에 참여했는데 재중 탈북민 문제가 단순히 이제 국내 이제 한국에서만 보는 이제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이제 인권계에서 심각한 이제 강제 실종이라든가 생명권 박탈 문제로 간주를 하고 이제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 이제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이제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해결해라.
소환은 또 유엔의 주요 특별 보고관들이 지난 2021년 중국 정부에 소환을 보내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도 중국 정부에 같은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출경, 입경 관리법과 북한과의 양자조약에 따라 북한 출신 국적자에게 망명심의 절차나 임시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강제북송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환은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있다란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공식 슬로건을 빗대 시진핑 주석의 마음과 양심에 이를 호소한다면서 귀하에게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난민지위 개별 판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환은 마르스키 다르스만과 토마스 워야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양희 전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서방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나라의 비정부 기구들이 동참했습니다. 신법률분석가는 이 서한은 단순히 인도주의 정신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비준한 국제법과 국내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사실 중국이 이미 그 수락한 그런 국제법상 의무거든요. 난민지위 협약이라든가 그 공문방지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중국 국내법에서도 이제 그런 저 그 난민지위 절차라든가 또 이제 난민지위 절차 기간 동안에 임시 허가증 발급이라든가 이제 그런 건 이제 중국 국내법에도 다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걸 다 사실은 중국 정부가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준수하라는 걸 이제 확실한 메시지를 이제 국제 사회가 국제 인권 NGO들이 보낸 그런 게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전 세계 57개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20회 북한 자유주간과 탈북 난민의 날을 맞아 22일 세계 20여 개 나라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포스터를 통해 국제난민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2천여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려 드는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경고, 저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에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의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올해의 용기 있는 사람들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두 정상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상 특별 국제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케네디 재단은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 있게 노력해왔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윤 대통령이 한국 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선 직후부터 일본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며 그 이후 두 정상은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구축해 어려운 역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희망찬 미래를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케네디 재단은 21일 VOA에 국제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지난해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장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 일본 대사를 지낸 캐롤라인 케네디 주 호주 미국 대사는 19일 NBC 방송에 출연해 올해 수상자들을 소개하며 일본에 있을 때 역사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직접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며 국내에서는 반대의 직면에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기시다 총리와 이상을 수상하게 돼 대단히 영광이라며 지속적인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의 발전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재단은 1990년부터 용기 있는 지도력을 발휘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이상을 수여해왔습니다. 올해 미국 국내 수상자로는 카트리나 실리, 펜리 구스탑슨, 마지 브라이트 매튜스, 미아 맥클라우드, 샌디 샌 등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5명이 선정됐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등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다음 달 29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존 F. 케네디 재단 도서관 겸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7도, 최고 기온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17도에서 27도, 남포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역시 최저 17도, 최고 27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 오전에는 막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이 낍니다. 최저 15도, 최고 27도, 강계 오전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6도, 해저 최저 17도, 최고 27도, 개선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 27도, 사리원 오전에 막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 27도, 원산 흐리고 곳곳에 비가 지나갑니다. 최저 15도, 최고 24도, 함흥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속 흐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5도, 청진 맑은 가운데 최저 13도, 최고 12도, 선봉 맑고 최저 11도, 최고 24도가 되겠습니다. 해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개입니다. 최저 8도, 최고 23도. 삼지연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8도가 되겠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홍콩 당국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추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19년 홍콩과 중국 당국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규정한 1984년 영중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시위를 벌였지만 중국은 2020년 7월 사람들의 공개적인 반발을 불법화한 국가보안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그 후 홍콩에서는 26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수십 명의 사람들은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관리들은 홍콩에서의 억압적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비판자들, 특히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7월 초 홍콩 경찰은 해외에 살고 있지만 홍콩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8명의 운동가들에게 각각 13만 달러에 가까운 현상금을 걸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해당되는 입법회 의원 출신인 네이선 로, 테드 후이, 데니스와 변호사인 케빈 얌, 민주화 운동가인 빈 라우, 애나, 엘머 위엔, 크리스토퍼 멍 등입니다. 8월 중국의 국가보안경찰은 적어도 4명의 운동가 가족 집을 급습해 12명 이상의 가족을 심문했고 한 운동가의 전처와 아들, 딸, 며느리와 다른 운동가의 부모와 두 형제를 심문했습니다. 매튜 밀러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이 같은 행위는 홍콩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또 해외의 개인들을 위협시키고 침묵시키며 그들의 귀환을 강요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억압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홍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관성 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는 해외에 사는 민주주의 옹호자들에 대한 홍콩 당국의 지속적인 가족 괴롭힘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홍콩 당국에 민주화 운동가 가족들에 대한 모든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중국 정부가 기본법과 영중 공동선언에 의해 보장되는 홍콩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가 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 동맹을 와해할 수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각은 계속 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더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며 전 세계는 어떤 나라, 어떤 침략자에게도 이웃 영토를 무력 점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군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향후 어떠한 침략도 저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회담 전 공개 발언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캐나다 국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하고 강한 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캐나다의 군사 인도주의적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트뤼도 총리와 국방 협력을 논의하고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조약을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캐나다 의회에서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토론토로 이동해 현지 우크라이나 교민사회를 방문하고 기업인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는 우크라이나계 1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거주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2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국영 타스통신이 정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날부터 거래소를 통한 구매를 포함해 상업용 휘발유와 경유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에너지부는 성명을 통해 일시적인 수출 제한이 시장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스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또 허가되지 않은 회색 지대로의 연료 수출을 막을 것이라고 에너지부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2일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업체들이 준수할 사항을 담은 칩스 앤 사이언스법, 이 가드레일 안전장치 관련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 수령으로부터 10년간 해외 우려 국내 반도체 시설의 과도한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를 비롯해 특수 군사용으로 쓰이는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이 회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아 레이몬드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의 기술적 선도 확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최종안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암초를 훼손한 중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21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돈의 1억 허이 암초의 환경적 손상 정도에 대한 여러 기관의 평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필리핀 해양경비대와 군 당국은 이번 주초 발표를 통해 8월에서 9월 사이 중국 선박 총 33척이 1억 허이 암초에 정박하면서 암초의 산호초들을 캐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날도 구에베라 필리핀 송무차관은 22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 중지 재판소 PCA에 이 같은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2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각 21일 오전 6시부터 22일 오전 6시 사이 24시간 동안 중국군 항공기 32대와 함정 7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 체계의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 19일에도 항공기 55대와 함정 7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최근 들어 역내 대규모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